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 좀 들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던데 예배소 2장에 보면 그 예배소 교회 굉장히 신실하고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를 짓는 일 말고는 하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이 원수된 곳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의 살을 대신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즉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그 일이 나를 향하신 첫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배소 교회가 참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겨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도 이제 빠진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법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남한 장군이 잠깐 옷을 입었을 때, 잠깐 공을 세우, 은혜를 입어서 공을 세우고 옷을 입었을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옷을 벗고 보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참 있어서, 엘리사에 가서 엘리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청결케 하고 깨끗케 하신 말씀을 그 삶을 통해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 들을 때 은혜로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이렇게 탄산가스가 우리 세포를 딱 물고 있답니다. 절대 안 떨어진대요. 이 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탁 떨어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제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했거든요. 방언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한 병도 낫고 그런 것도 또 체험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권능이랄지 능력이랄지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6년 10월 20일 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내 마음에 발견이 되면서 즉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면서 내 마음에서 죄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었어요. 새벽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 죄를 띄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떨어져가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의로움, 긍휼,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떠나고 내가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거든. 왜 의를 얻냐면 의를 얻어야 복을 받잖아요. 의를 가져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잖아요.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 의가 내 마음속에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의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그런 은혜들을 다 입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주의 의로우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죄가 떠나가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세계가 떠나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로 옳게 했기 때문에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죄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울로 말하면 너는 제로야. 내가 이걸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네가 고만 가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으면 또 너는 제로로 이렇게 오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네가 너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너 나가면 망해. 근데 그걸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무익한 존재이며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어서 그로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고, 둘째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알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을 떠났어요.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마음에 만족한 것을 만들어서 누리려고 하는 삶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어서 만족하려는 삶,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악이에요. 첫째 악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둘째 악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서 만족하려 하는 삶.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마음의 행복을 갖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면 음란.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기생들이 다가오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기들하고 이제 마음의 그 음욕의 종이 돼주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지킬 만한 지혜가 없는 거죠. 또 마음의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을 지킬 만한 힘도 없지,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도 없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받은 분깃이 다 없어진 이후에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기근 때에도 기근을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은 그 기근 때에도 넉넉히 지내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근을 따라서 이제 돼지 치는 돼지 주인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섬기는 게 복되겠습니까? 돼지 주인을 섬기는 게 복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지만 돼지 주인은 일한 것만큼만 줘요. 일한 것만큼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시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한 것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 근데 자기는 아버지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들고 지쳐 쥐엄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줄여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인자가 보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기근의 기운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온전한 것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계는 일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준 그 옆에서 가까이 지내면서도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이에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즉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옷, 헤어진 신발,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자식이라고 하기에 감당할 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아버님 그 소리를 안 듣는가? 아버님 기뻐하면서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하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아버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면 그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많은 종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들어오니까 자기라는 세계가 떠나버렸어요. 욕망이 떠난 거죠. 죄도 떠나고 더러움도 떠나고 마음의 부끄러움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내 행위도 떠나가게 되고 나도 떠나가게 되고 죄도 떠나가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그 주의 인자를 발견하기까지 나라는 세계가 항상 악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솝우화 가운데 이 왕이 되고 싶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예. 왕이 되고 싶은 까마귀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도 왕을 하나 세우자. 왕을. 그래서 그 왕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새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어떤 새를 왕으로 세울까? 그러다가 목소리가 제일 좋은 새를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서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이제 왕을 이제 뽑기로 했어요. 근데 까마귀는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눈깔도 새까맣고 주둥이도 새까맣고 발목댕이도 새까맣고 털기도 새까맣고. 그래가지고 왕은 되고 싶은데 왕 될 조건이 없으니까 왕 될 조건을 막 만들지요. 그죠? 이쪽 계곡 저쪽 계곡에서 찌웃거리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모아다가 자기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새들이 모이는 날 더 가니까 새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느냐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 본다 하면서 참. 그래가지고 그 분장한 까마귀를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대관식 날 전국에 있는 모든 새들 가운데 대관식 날 참여하지 아니하면 왕을 거역하는 죄로 몰아서 그래 엄벌에 처하겠다는 명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새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관식 날 까마귀가 마음의 왕이 돼서 거들먹을 피우면서 다 많은 새 앞에 딱 이게 섰어요. 근데 새들이 보고,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있어? 다 빼고 나니까 새감둥이 까마귀만 남았다 그러네요. 쪼사 죽여버렸다 하더라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내 모습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분은 이제 이사관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돌려놓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나머지 여생을 아주 복되게 사실 수 있도록 돌려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버렸다 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하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처절하게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얻어왔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이 까마귀가 다 뺏기듯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저 그냥 나이만 있고 주름만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일한 것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은 목사님 교제를 받으면서 참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로마 4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용연향이라는 아주 귀한 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굉장히 고가의 향이라고 합니다. 용연향이라는 것은 그 향이 은은하니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굉장히 그 좋은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고래에서 나온다고 그러네요. 고래. 고래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래가 아주 이제 바다를 힘있게 다니다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나 이런 데 막 탁 상처를 받으면 물 속에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몸에서 막 진을 막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래 몸에서 그 상처를 가리우기 위해서 막 진이 막 나오는데 고래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용연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용연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기도 하고 상쾌하게도 해주고 하는 그런 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명예라는 옷도 입어봤고 또 재물이라는 옷도 입어봤고 권세라는 옷도 입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벗고 나니까 마음에 남은 것은 이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마음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 수고와 슬픔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면 그곳에서 반응하는 향이 있잖아요. 그것은 용연향에 비유할 수 없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애벌레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봤어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도 나비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나비가 돼? 이게 어떻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건 우리 인간의 총명으로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섭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총명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 누에 어렸을 때 이제 그 누에를 키웠는데요. 이게 이제 이 막 손가락 막 크게 자라가지고 몇 짬을 자라가지고 누에 코 속에 들어가면 주름이 쪼글쪼글하니 번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꾸물꾸물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나비가 된다? 뇌가 나비가 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징그러운 것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 야곱이 어떻게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겠어요? 찾아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났는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장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돼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자기에게 내려올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장자가 되려고 40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붉은 축으로 사기도 하고 장자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에서는 미움을 받고 사람에게 질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미움을 받는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될 애를 써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에게 장자에게 내려오는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야곱이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야곱이 장자예요. 사람의 눈에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하늘의 세계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에게 장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또 교제를 받으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록은 안 됐지만 말씀을 마친 이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의 잠기게 잡았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수고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삶 전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꿈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 잘 따르면 내가 예수님 왕이 될 때 정승 정도는 내가 할 수, 우정승 정도는 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육체의 꿈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제 이제 이야기했듯이 세 번 부인하게 되죠. 세 번 부인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래 갈릴리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터가 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고 거짓된 가운데 참된 곳을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년간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세 번 부인하니 자기가 무너진 이후에 능력의 삶을 살게 됐다. 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99세 때까지 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도 안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99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다면 죄 짓는 일 말고는 없었어요. 죄 짓는 일인데 천하게도 죄를 지었고 아주 고상하게도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산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삶 전부 죄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죄 짓는 일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행한 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 것이 있습니까? 이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뭘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뜻이 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안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서 나비가 되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근본을 봐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난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마음에 막 일어나가지고 성경도 막 읽게 되고 막 전도도 하러 다니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충성심과 내 성실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삶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치리자가 돼서 그들을 치리함으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전부 왕의 수하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리를 했어요. 참된 치리죠. 그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리를 했는데 요셉이 그 치리자가 되기 위해 산 일이 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이 두 개가 있는데 그가 자기가 아는 꿈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 꿈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형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그로 애굽에 이끌어서 그 기근 가운데에 주어가는 많은 인민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의 꿈이 요셉의 꿈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고통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또 흙구덩이에 빠지는 일들도 그 물이 없는 샘에 빠지는 일도 있고 착고를 차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일도 있고 조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좀 인정을 받고 세움을 입는가 했더니 누명을 쓰고 또 교도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여러분 20살 때 들어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10년 살았겠죠? 10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였겠어요. 그렇잖아요. 18살 때 들어갔으면 12년 살았을 거예요. 22살 때 들어갔으면 8년 살았을 것이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 속에 막 비수, 그 마음 속에 막 한, 분함, 원통함, 억울함 꽉 찼었을 거예요. 어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언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오름이 떠나는가? 인간의 오름이 언제 떠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섭리가 발견이 됐을 때 요셉 안에 있는 그 모든 오름이 떠나면서 한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됐다. 이 말씀 전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마음 속에 한이 떠나는 일, 그 요셉 속에 있는 자기의 의가 떠나는 일, 자기 꿈이 깨트려지는 일,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은혜로 왔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또 술을 불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냥 괜히 마음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막 어디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채우고 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 삶은 마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이 치료했던 그 삶하고 똑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지로 여기거니와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러분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된 것은 구원을 받고 깨달을 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그 난 언제 그걸 알았어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록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서 이루어진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 모르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살았다. 나는 회개를 하면 죄가 씻어질 줄 알고 회개를 해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것 같이 구원받기 전에 아니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듯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역자가 돼서도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걸쳐있다 보니까 눈치 봐야 되고 잘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수그러들고 어떤 때는 교만해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속에 뭐 하나 없는 거 하나 들어오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런 가지고 다 판단하고 앉았고요. 아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가증스러운 것이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빚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받아들이지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룬 세계가 보여질 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쏙 빠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육신의 영역에 있을 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죄고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그 그리스도 영역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그가 수고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뛰어나고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이후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유부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바세바죠. 그의 남편을 아주 간교하게 죽여서 그 여인을 과부로 만들어가지고 데려다가 살면서 자기 모든 그 여자를 포함한 동침을 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합리화됐어요. 가려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는 가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려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루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적발을 하시는, 드러내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왕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한 마리 사다가 자기 딸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아끼고 그 가난한 자 딸과 같이 키운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왕이 그냥 옷을 쫙 잡아 찢으면서 빡딱 사고 막 당장에 죽여야 된다는, 그게 누구예요? 당장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바로 그게 당신이요. 그래서 사울의 처첩들을 주고 더 필요했으면 구했으면 더 줬을 텐데,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죄를 다 드러내게 됐을 때 다윗이 거기서 콕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인자와 긍휼하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즉,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받아서 대신 처리해 주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쫓아 말씀하실 때 그게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 판단이 그 판단이 순전하십니다. 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대신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당한 것으로 기록을 해놨, 왜 그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당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다윗의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은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 심판과 구원을 다윗에게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윗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사실이 마음이 착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이 죄사함 받을 때 뭐 한 게 있습니까? 예? 다윗이 한 일은 죄 짓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인간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다윗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수족이 찔리고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히고 개들이 둘러싸서 조소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는 일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를 비춰 내가 한 일은 거들먹거리고 죄 짓는 일만 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육신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안 되면 불신 갖고 원수 삼고 섭섭함, 분함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란 것이 없이 이란 것이 없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저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여기에 또 22절에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신 일을 하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내가 삶을 살면서 나의 성실과 충성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삶들 마치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어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런 삶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잘못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위로 되어진다?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의롭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가 씻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벗어나는 것이 이루어놓은 세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는 항상 악하다고 하면 내 속에 악한 걸 통해서 악한 걸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악하다 그러면 아 예, 그게 믿음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내가 의롭다 그러면 예,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인데 나는 어느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루신지 아십니까? 번데기는요. 번데기는 뭐만 있어요? 주름만 있죠? 쪼글쪼글하죠? 그래요? 애벌레는 뭐가 있어요? 꾸물어가지요? 징그럽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보면 그게 나비죠, 그죠? 오늘 시간을 두고 보니까 애벌레, 번데기, 나비 그런데 시간 바깥에서 보면 나비입니다. 애벌레를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 안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곧 그 속에 나로 사랑을 있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곳에 내가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애벌레지 번데기지 쪼글쪼글한 번데기지 나와서 보면 나는 예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나만 쏙 빠져버리면 내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일하시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붙잡고 일하시기에 충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생명을 얻는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다 몰라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온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으며 내가 일한 것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생명을 얻는 일들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 앞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놓으시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붙잡고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과 똑같이 이뤄놓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볼 때 번디기는 번디기입니까? 내가 볼 때 애벌레예요? 나비예요? 그래서 애벌레이면서 나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루어진 세계를 끌어다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을 해내고 비참한 곳에서 기가 막힌 응동에서 건져내시듯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뭘 좀 신령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을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쉽죠, 그죠? 왜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애벌레가 자기가 나비가 되려고 애를 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몸을 보고 얼마나 정죄를 하겠습니까? 이 징그러운 놈. 저기 봐라, 다른 사람 나비가 날아다니. 너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 좀 더 노력해. 좀 더 많이 먹어. 좀 빨리 키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즐거워 하노라.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 또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녔더니 전에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건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비가 되는 것이 애벌레의 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입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잘하려고 하고 숨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하셨던 것, 말씀을 보내서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즉 은혜의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저는 지금부터 한 1986년 10월 20일 그때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응했다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내게 응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들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야,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놓고 그 기식이 있는 생물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의 은을 다 이뤄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그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넣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나는 내가 잡으러 댕기냐, 내가 참새 잡으러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들락이 잡으러 댕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들락이 잘 잡힙니까? 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